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탐심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탐식처럼 교인들의 정서상 내가 무슨 탐욕까지 가지고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나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보시면 마지막 명령이 바로 탐심에 대한 명령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으로부터 죄악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도입니까? 형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유산을 더 받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이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정신 차리라는 그런 어투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판단하거나 이 유산을 분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유산으로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탐심이라는 주제를 끌어내십니다. 1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사람이 가진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물 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물이라는 말은 스납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부분을 가지고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근성이 바로 이 속물 근성입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어느 학교 나오셨나요? 어디 사세요? 1분이면 그 사람을 다 판단하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속물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면서 구분하고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위계 질서를 만듭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강남에 사셨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는데 거기 살면 다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값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 봅니다. 어느 날 높은 동에 사는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야, 저 밑에 층 아이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아마도 집값이 차이가 나니까 자기들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비싼 집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진 사람은요, 못 가진 사람에 비해서 더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존경과 또 존중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바둥거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갈증나게 합니다. 자꾸 우리에게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자본주의이다 보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를 자꾸만 자극하는 것입니다. 계속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한번 들어갔던 내가 한번 구매하려고 했던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광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에스키모에게도 저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에게도 냉장고를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냉장고를 가져야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에스키모를 현혹하면 에스키모도 여러분 이 냉장고를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자꾸만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20절에 보니까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망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가만히 놔두면 확대되게 됩니다. 갈증이 심해집니다. 계속해서 더 원하고 원하고 원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만 따라가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이 대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이 늘어났는데 창고를 늘리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나머지 인생은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구절이 유일한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19절까지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섯 번 나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다 내 곳간을, 내 창고를, 내 영혼 다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는 것이 이 사람이 다 한 것입니까? 여러분 땅도 비옥해야 되고요. 비도 잘 내려야 되고 햇빛도 강하게 쐬어줘야 그래야 여러분 그 소출이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이렇게 짓고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노후를 즐기자. 그렇게 결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간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적으로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그 유한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물에는요 나만을 위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는 이웃을 위한 목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곱 가지 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탐심인데 이 탐심의 원래 제목은 원래 죄명은 인색함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나눠야 되는 것을 나누지 않는 것, 그 인색한 마음을 바로 탐심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소유의 반대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마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나누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재물만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물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탐심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예화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충분할까요? How much money is enough?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가져도 조금만 더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이 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자들 중에서 정말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한 2천억 정도는 있어야 정말 재벌이고 부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에게 물어봤더니 할머니들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생전에 1,000만 원 현찰로 보면 죽어도 연이 없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족입니다. 자족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누구입니까? 조금만 더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1627년에 17세기 유명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묵상하다가 이 렘브란트가 청년회 때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 빛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 빛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보아야 되는데 이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은 오직 돈입니다. 다른 데는 다 어둡습니다. 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결국에는 얼마 그 못 산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한계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진 이마, 그리고 얼굴이 이 사람의 이 나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눈은 이 오직 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동전을 쥐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한번 보시면 수북히 쌓여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관련된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촛불이 꺼질까봐 이 촛불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 부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돈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뺏겨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 숫자를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행복함을 잃어버립니다. 만족함을 잃어버립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옷 속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끝이 너무 허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고 마음껏 놀자라고 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부요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부요한 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을 누구에게 다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또 밤에도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생명의 편지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저녁에 지하철 근처에서 전도지를 나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전도지를 나누셨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두 손에 이렇게 어떤 비닐팩을 들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손이 없잖아요. 저 지금 이 손에 든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받을 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건을 들 손은 있지만 구원을 받을 손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고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일까요? 인간의 숫자로는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떻게든 쌓아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노후의 대책을 세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탐심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나누어주는 삶을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